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8장의 구조를 살핀 후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장 7년간의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언약궤를 그 성전으로 옮깁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표상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지성소 안에 갖다 두는데 그것이 바로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이 봉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 성전 건축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토요일과 주일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이제 성전을 봉헌하고 봉헌 기도를 솔로몬이 드립니다. 이제 이 기도 중에는 31절부터 51절까지 7가지 청원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내일과 모레 묵상할 것이고요. 오늘 이제 저하고는 22절부터 30절까지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구약의 전형적인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해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엽니다. 뭐라고 찬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같으면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를 여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님과 같은 하나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이제 하늘 딱 나왔는데 하늘은 이제 신적인 세계죠. 하나님만이 신적인 세계인 하늘과 또 땅은 인간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세계인 땅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유일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는 여러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다신교의 그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세상에 많은 이방에서 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그런 신들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탁월한 신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찬양을 열 때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탁월한 신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엽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은 이제 솔로몬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중반절부터 보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은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뭘 베푸신다 그랬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 솔로몬이 경험한 하나님은 언약을 베푸시고 또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그 이유가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24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 언약을 지키셨는데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오늘과 같으니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왕으로 세우셨고 또 하나는 성전 건축을 완성케 하셨습니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왕위 계승과 성전 건축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경험 그대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또 다른 간구를 간절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2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여기 25절에 솔로몬의 기도는 그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인데요. 바로 이 다윗과 한 약속을 근거하여 그걸 의지하여서 뭘 25절에 기도합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보면 25절 하반절에도 마지막 끝날 때 어떻게 끝내냐면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또 26절에도 보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또 강력하게 청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잠깐 살펴봐야 될 텐데요.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히 또 간절함에서 절박함에서 강청하는 단순히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여기 지금 솔로몬이 뭘 근거를 해서 기도를 합니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그 이전에 여기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앤서니 테스테파노라는 사람이 쓴 이제 즉답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십몇 년 전에 나온 책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그 책을 처음 봤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즉답기도라는 책 제목 옆에 부제가 달렸는데 어떤 부제가 달렸냐면 하나님이 항상 예스라고 응답하는 열 가지 기도, 이런 부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 제목 보시면 사고 싶습니까? 안 사고 싶습니까? 아, 너무 사고 싶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야, 또 이거 이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런 제목 달아가지고 성도들 이거 사게 하려고 이렇게 사람의 욕심을 이렇게 잘 꼬드겨가지고 이런 책을 팔다니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봤는데 책을 딱 열어보니까 저자의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즉시 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는 우리의 어떤 절박함, 또 우리의 정성, 또 우리의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갈급해서 내가 간절히 내 정성으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무조건 그렇게 하면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여기 솔로몬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나아간 것처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다윗과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은 다 경험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꼼짝 못합니까? 아빠나 엄마가 한 그 약속을 근거로 가지고 요구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셋째 막내가 이제 5살인데 요즘 그 토끼와 거북이를 읽은 다음에는 자꾸 집에서 자꾸 달리기를 하자 그래요. 방도 좁은데. 근데 이제 뭐 늦게 가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제 그냥 저한테 달리기 하자 그래도 그냥 아유 나중에 해줄게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 몇 번 해줄 거냐 그래가지고 한 번은 내가 세 번 해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해줬습니다. 근데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늦게 들어가서 이제 주일 준비를 집에서도 하고 제자훈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방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얘가 그게 생각났는지 아빠 저하고 나하고 달리기 세 번 하기로 했잖아 왜 안 해줘? 하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제가 계속 버티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나가서 거실에서 달리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아빠가 한 약속을 근거로 요구할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혹시 거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하는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십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두 번째는 27절부터 30절인데요. 묵상의 기본은 이렇게 읽다가 반복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인데 26절부터 30절을 보면 한눈에 한 두 번 정도만 읽어도 눈에 확 띄는 그런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30절을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는 것은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어디에서 들으시랍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30절을 읽으면서 조금 뭔가 이상한 것을 못 발견하셨습니까? 기도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는데 어디에서 들으신대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걸 들으신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뭐 앞뒤가 맞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 왜 이렇게 할까? 바로 이 30절의 기도에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남의 자리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곧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만드셨죠. 그 중보자가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중보의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무슨 제단 또 물두멍 대제사장 이런 기능과 이런 사람이 바로 인간을 하나님께로 매개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 중보의 자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 성전은 원형이고 모형이고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이 구약의 성전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약으로 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곳을 향하여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라는 것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봉헌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그런 교제와 교통을 가능케 하는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 속죄소에서 내가 만나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물론 출애굽기는 이제 성소 이야기인데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근데 속죄소 그곳은 대제사장이라도 함부로 막 그냥 덜레덜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다면 이제 그 동물의 제사를 마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대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경험한 대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속을 지키시어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휘장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그 다윗의 언약을 지키셔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살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과 눈을 열어서 우리를 보시고 귀를 열어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바라봐 주시고 부르짖으면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우리의 그냥 단순히 간절함과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38번째 특별새벽기도회가 6월 5일부터 있습니다. 오실 강사님들과 또 이 3주간의 특세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또 여름 선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 가져러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단절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를 성전